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제일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누가 순으로 쓰여졌는데 이제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이 글을 쓸 때는 AD 한 90년 정도가 됩니다. 이제 박해가 막 시작될 즈음에 이미 이제 그들의 손에는 마가, 마태, 누가의 기록을 손에 갖고 있었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는 교회들이 제법 잘 자랐던 것이죠. 성숙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성숙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한 외압으로, 내압으로, 강한 박해로 교회를 흔들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제가 쓰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꼬실레이션이라고 이게 자꾸 유혹을 해서 세상의 마음 뺏기도록 달콤한 유혹으로 이제 교회를 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사실 이제 외압과 내압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게 말이 아니겠죠. 제가 그 작년에 여러분에게 11월 12월 할 때 설교드렸던 그 설명드렸던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추천드렸는데 살짝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냐면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선정을 해서 드리는데 읽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 소식이 가끔 카더라 통신이 저한테 들려서 이걸 뭐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었는데 어쨌거나 잘 따라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심혈을 위해서 책을 추천 계속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 다섯 가지 괴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도 기록을 하죠. 뭐 불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절망, 두려움, 분노, 뭐 쾌락 이런 게 이제 다섯 가지 괴물들인데 여러분 다 한 가지씩은 있으시죠? 뭐 지난주에도 분노하셨잖아. 내가 볼 때는 욱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절망 속에 있기도 하고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런 그 괴물들이 막 요동치었던 시대에 사도연이 글을 써서 그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하고 좀 기록의 패턴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상황은 다르지만 살아가는 그 삶은 다 비슷한 것 같고 그 삶이 녹록치가 않고 여러분도 삶이 어려우시리라고 제가 미리 짐작해 봅니다. 어려우시죠? 우리 시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아마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빠르게면 환장했을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최근에 그 삼성에서 엑시노스 5400 칩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인공위성하고 직접 연결하는 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 안에 아마 스마트폰이 없어지리라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겨우 혼나면서 꾸중 들으면서 막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사라진다네요. 이게 너무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 제가 새가족 신방을 다녀오면서 참 은혜가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난주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런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참 은혜가 받았습니다. 내 앞길에 길을 밝히시는 말씀의 등을 보고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제 안에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목회자로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또 한 성도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다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광명시에 목사님이 다 본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핸드폰 꺼내고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주머니에다 스마트폰을 박는데 잘했다 했어요. 제가 잘했다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뭔가 이렇게 정신없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죠. 생각하고 묵상하고 왜냐하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장군이 광야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주거나 철학을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여호수아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읽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묵상해라. 묵상이라는 뭐예요? 되새김질해라. 계속 새겨서 네 삶에 체득하도록 너의 생각과 삶을 이끌도록 그 말씀이 너를 주관하도록 그리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산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부침을 겪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속에 막 다섯 가지 괴물들이 막 갈등을 일으키고 외부적으로 프레셔가 오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유혹하고 변절자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아주 강력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처음에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이 말씀이 처음에 딱 들을 때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근데 이 무게나 이게 깊이가 너무나 커서 제가 사실 여러분 1절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멘을 많이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아멘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아멘을 크게 하세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뭐 깊이 묵상해서 알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은 제가 묵상을 불쌍할수록 너무나 깊은 말씀이죠. 자, 이 말씀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고 전 우주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가 수가 됩니다. 첫 번째 태초에라는 단어이잖아요. 태초라는 단어를 제가 신학교에 가서 처음 배웠는데 그때 당시 구약개론에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구약개론 3시간짜리거든요. 첫 시간에 구약의 교수님이 오시더니 칠판에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고 히브리어를 딱 적고서 3시간 동안 혼자 떠드시더라고요. 그럼 1장 1절을 3시간 했어. 그러면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구약을 끝낼 수 있을까? 개론인데 개론. 이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유니버셜합니다. 이 무게와 깊이가 너무 큰 것이죠. 이게 이제 시작점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 마가는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엇이라? 시작이라. 여기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도 요한은 복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거는 태초에 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의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점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전까지 쭉 거슬러 올려가요. 그래서 영원 전에 계신,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의식 이전의 역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어.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만물의 근원이었고 시작의 시간의 근원이었고 공간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미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니들이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우주를 총괄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 존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원인을 쫓아가면 제1원인으로 너희들의 원인에 계속 올라가면 그 처음에 계신 분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설교 끝내려고 해요. 너희 한 달만 해도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 안 되는 한 지금 반 정도가 은혜가 안 돼서 조금 더 해볼게요. 두 번째,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썼을까요? 하고 하는 많은 말들인데 왜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까요? 제이비 필립스라고 하는 신약학자의 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말씀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 하셨다? 표현하셨다. At the beginning, God expressed himself. 하나님 자신을 expressed, 표현하셨다, 나타나셨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은 사실 확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뭐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셨다. 무엇으로? 그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다. 드러내셨다. 계시하여 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자,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로버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 강조를 하죠.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태초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뭐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옆에 계셨다고 하는 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3위 하나님이든지 4위 하나님이든지 5위 하나님이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옆에 계시든 위에 계시든 밑에 계시든 그게 여러분과 상관이 없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죠? 저도 신학교 갈 때는 삼위일체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막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그때 계셨으면 계셨는 거지 우리가 무슨 상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놀랍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그 신적인 본질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이단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믿어놓고 이단되면 안 되시죠? 잠언서 8장 30절을 보면은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잠언의 이 모습인데 여러분 이 그 말씀을 보고 뭐가 떠오릅니까? 저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고요. 그냥 단순히 성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 곁에 계셨는데 그가 서로 기뻐하셨고 항상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이게 삼위일체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본질이 뭐냐니까 관계와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고독한 신은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독한 신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삼위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뭐가 있다? 관계가 있고 사랑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현대 그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그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뭐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 기억납니다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들이 대학생 시절에는 80%가 부자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 20%는요. 유명세를 타는 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85년간 1,300명의 학생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다 틀렸습니다. 그들이 일괄적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인생을 마감한 것이죠. 여기 관계라고 하는 것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서로 사랑의 본질, 사랑의 교제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본질과 관계를 깨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안 좋아. 내 말대로 잘 안 들어. 그리고 자꾸 내 말에 반대해. 집에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아니 들어가기 싫잖아요. 집에 명절날 한우가 가득 쌓여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계속해. 한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사랑이 없으면 한우도 먹기 싫습니다. 집이 지옥과 같잖아요. 제가 청소년 때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자꾸 싸우대니까 집에 뛰쳐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때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한우가 집에 없을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이 성경에 말하네요.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힘을 쓰고 애써야 되는 게 뭐라고? 관계라고, 관계. 삼일체 하나님 그렇게 서로 기뻐하시고 이게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십자가의 원리가 그제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자, 제가 한번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냥 제가 선포해 볼게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참 소통이 안 되네.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가 느껴지시냐 말이에요. 이게 그냥 명사적으로 명제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삼위로 서로 관계를 존중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그 관계를 올 인류에게 그 사랑의 본질로 심어주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셔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야 하고 십자가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십자가로 표현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 그렇구나. 이 상태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그냥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었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셨구나. 그러니까 자기 닮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충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갖고 계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셔서 본인의 방식대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구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영성신학자인 이제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신학자가 있어요. 2021년도에 소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중에도 제가 이걸 한번 추천도서를 하려고 해요. 부담됐어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 박자가 아주 딱 맞았어요. 근데 이분의 삶이 좀 기구한데, 그 16살 때 홍역을 알아요. 그 홍역을 앓고 나서 당뇨병이 옵니다. 그게 당뇨 합병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5년 동안 목발하고 휠체어를 타면서 삽니다. 그런데 또 자기 남편이 그 교회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젊은 여자랑 눈이 맞아서 자기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참 행복하게 인생을 살다가 많은 저작을 남고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 쓴 글 가운데 유명한 글 하나를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단어를 주목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이라는 단어와 맞닿은 단어 무슨 단어요? 진실이라는 단어. 우리 저기 사람들은 자꾸 현실에 눈이 빼앗겨요. 상황이 이렇고 현실이 이렇고 네가 말한 것이 이렇고 뭐 자꾸 이러면서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디 적혀 있어요? 여기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통해서 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나와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이게 뭐죠? 진실이잖아요. 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구나. 진실이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도 아,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구나. 진실이잖아요. 그렇게 사시잖아요. 수많은 증거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바 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강에서 보면은 나의 깨어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랍죠. 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서 우리들이 좀 선포할 메시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그 여러분 두쫀크 들어보셨어? 먹어보셨어? 우리 하늘나무 아이들이 두쫑크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선물로 몇 덩이를 갖고 왔어요. 두쫑크가 무슨 약자인 줄 알아요? 에이, 그건 몰라도 돼요. 그냥 얘기하면 두바이 쫀드 쿠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몰라도 되고 제가 이거를 또 그 삼행시를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두 해보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 쫀해야지. 쫀. 쫀팽이처럼 살지 말고. 쿠. 쿨하게 살지 말고. 마지막에 쿨하게 삽시다. 쿨하게. 두쫑쿠는 이제 두바이 그거 생각하지 말고. 두. 두려워하지 말고. 쫀. 쫀팽이처럼 살지 말고. 쿠. 쿨하게 살지 말고. 할렐루야. 좀 쿨하게 살자고. 쿨하게. 진실을 붙들고 살자고요. 두 번째 진실에 대해 살펴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에키스만 말씀드려볼게요. 자, 3절 먼저 선포하고 아멘합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셔야죠. 여기 말씀 진실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진실을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인상을 쓰고 계세요. 말씀 붙드시라고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자, 4절 말씀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과 생명을 일치시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만물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생물이 살게 하고 식물을 살게 하고 동물을 살게 한 것이죠. 우리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은 빛이지만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빛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본질,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관계의 본질,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께 삼위일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은 뭡니까? 생명은 빛이라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움돋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은 다 죽은 것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5절 말씀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물러갔습니다. 혹은 뭐 반항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사람에게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빛이 오면은 그 빛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깨닫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 거부하였다. 이 깨닫다를 거부하였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지만은 빛을 거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생명에서 벗어났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요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뭐 했다고요? 더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을 거부했다. 그러나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뭘 얘기한 겁니까? 진리를 따라야 한다. 너희들은 빛으로 와야 한다. 마치 믿음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움직여라. 많은 사람들은 빛이 왔을 때 빛을 거부하여 깨닫지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진리를 따라야 하고 빛으로 와야 하고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틀어서 축을 삼아라. 진리시를 붙들고 있어라.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치 삼위일체의 개념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계셨듯이 너희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듯이 인생을 살아 진리를 붙들고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진실 속에 승리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메시지 아닙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의 그 닉네임이 있었어요. 뭐 그 닉네임 중에 한 개 부정적인 닉네임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런 식인종이 들었죠?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리라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피를 마시는 것줄 알고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이제 막 자기들끼리 구설수를 폈어요. 근데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닉네임을 하나 얻는데 그 닉네임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3.1절인데요. 참 유튜브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것은 막 유관순 열사를 갖다가 막 희한하게 묘사를 했던 유튜브가 떠도는데 참 속이 상합니다. 이 땅의 대한 독립을 위해서 순국한 선열 열사들의 그 희생과 고귀한 정신을 말살해서는 안 돼요. 나라 잃었을 때 윤동주 같은 시인이 저 만주 쪽에서 혹은 저 북한 근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시를 쓰고 저항했던 그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 해방군과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대한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곧 오실 것을 믿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해방군이시죠. 해방군, 독립군. 교제합시다. 당신이 독립군이셨군요. 두 분이 주무셔서 제가 잠 깨우려고 한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쓴 그 시 중에 눈 감고 간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고통 속에서 그의 그 단어 선택 보세요. 1연입니다. 태양을 삼아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아, 멋있죠. 이 태양, 별, 하늘, 바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주를 노래하는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하늘을, 태양을 삼아는 아이들아.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사명자의 저돌적 다짐입니다. 밤의 시련 속에서도 어둠 너머의 빛을 생각하며 질끈 눈 감고 가거라.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 가거라. 이게 신앙 고백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연에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이것은 사명자의 일상적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씨앗을 뿌리며 전진하는 거, 이거 신앙인의 태도인 것이죠. 마지막에 발뿌리에 돌이 채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눈을 부릅떠라. 그리고 한 걸음 더 일어나 나아가라.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믿음의 사명자의 길을 가셔야 돼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GMF 그 이사장 이침식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그 정민영 선교사님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 구절이 뭐냐니까 화면을 보시면은 이 구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제가 설교로 마감할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한평생 선교사로 사신 분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았답니다. 내가 선교지했든지 은퇴를 하든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다. 이것은 선교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를 비롯하여 반석의 모든 성도님도 주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태초부터요. 여러분의 존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진 바 씨앗을 뿌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냥 세상 사람처럼 부와 명예를 조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재능, 지식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씨앗을 뿌리듯이 하루하루 그렇게 사시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에 여러분을 와락 안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 꼴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자로, 독립자로, 해방군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된 줄 믿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보내신 자를 위하여 남은 인생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